여러분, 그 개미와 배짱이 얘기하시죠? 근데 이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가지고 요즘 세대를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풍자했다 그러나요? 아니면 요즘 세대에 이렇게 비교해서 쓴 새로운 개미와 배짱이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첫 번째 얘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예요. 개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배짱이는 열심히 놀다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어서 개미한테 얻어먹는 그런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것을 정상적인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이 못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벌어졌어요. 개미가 열심히 일하다가 허리에 디스크가 걸려서 눕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벌어놓은 재산을 다 병원비로 날리게 돼요. 근데 배짱이는 노래만 하다가 너무 노래를 잘하게 돼서 음반을 납니다. 그래서 그 음반이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갑자기 확실하게 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세대를 가치관의 혼돈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분명히 돼야 될 것이 안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세대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세대가 또 변합니다. 허리 아픈 개미가 목사님을 모셔다가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 나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다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배짱이는 그동안 많은 돈을 모았지만 그 돈으로 술, 노름, 그냥 약하다가 몸이 망가져서 죽어버립니다. 그것을 다시 정상적인 가치관으로 돌아온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는 그 상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사명이라면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사명이 있을 수 있고요. 인간적으로도 관계 속에서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나서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에게는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뭐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축복받고 안 들으면 벌받는 얘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게 되면 마지막 때에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요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벌써 몇 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죠. 사명을 버립니다. 아예 사명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바다에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죽지도 못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3일간 있었습니다. 그게 2주 전에 여러분과 제가 나눈 말씀이에요. 그 요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드는 장면이 오늘 요나서 3장입니다. 그가 사명을 감당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었을 것 같은 느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느느웨 성에 들어가서 외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심판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또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볼 때도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보잖아요.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한 영혼의 인생이 바뀌어서 그 사람이 돌아오는 역사를 본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는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기적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대로 우리가 붙들고 살면 우리는 굉장히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이 없는 이유는 사명감 없이 목표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이 내용 오늘 1절과 그 2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그 1장에 요나서 1장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문장 구조와 똑같은 단어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만 바뀌었습니다. 또 2절을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장과 다른 점이 있다면 1장에서는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들에게 외치라. 요 두 가지만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도망쳤던 죄인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동일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번 죄로 지어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 사람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용서를 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한번 이렇게 틀어지면 이상하게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분명히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이고 사랑을 보여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거에 맨날 묶여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스승이 단호하게 용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용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스승이 그러니까 에이 참 용을 쓰라니까. 용서를 하려면 용을 써야 된다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용서를 한다고 하지만 용서를 하되 그 사람을 다시는 안 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요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이 당시에 요나 시대 때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쓰실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요나와 같은 시간을 보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서 또 그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점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실패했다고 버리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변화시켜서 다시 쓰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맨날 실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변화시켜서 쓰시기 원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은 말씀하시죠. 가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뤄 증인되라 그러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명령을 우리와 상관없는 명령으로 여기고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소명을 받으신 분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환경을 핑계 삼고 형편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소명을 포기하거나 거부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은 포기하고 뭐 거부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시거나 거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미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오늘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내가 무슨 하나님의 교회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여러분, 간단합니다.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입니다. 그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고 그 역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명은 나는 모르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어떤 이는 봉사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집군자로, 집사와 장로로, 권사로, 성도로, 교사로, 반주자로, 찬양하는 자로 직분을 주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맡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에 쓰임받고 있는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충성을 다해서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번 전력 투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체도 여러분의 그 모든 것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다 내려놓고 여러분 전력 투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확실하게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제가 선교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행복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걱정 안 하고 눈뜨서부터 눈 담을 때까지 하나님 일만 걱정하면 됩니다. 하나님 일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하신 분들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 안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는 소명을 감당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에 대한 기쁨과 그 축복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줘야 합니다. 오늘 요나가 아직도 좀 덜 깨어졌다는 모습을 본문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이렇게 보시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회개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요나와는 아직도 맞지 않는 얘기였습니다. 요나는 아직도 느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에서 불만이 많았어요. 말씀을 잘 보시면 요나의 순종이 100% 순종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느웨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 오늘 그 3절에 보시면 느느웨의 성의 그 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을 걸을 수 있는 성이 느느웨 성이라고 큰 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3일이 걸리는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며칠 했다고요? 하루만 돌아다닙니다.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진다 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으로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했다면 그는 3일을 돌면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하루만 돕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긍휼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긍휼과 폭력의 차이는 자신은 용서하면서 남은 용서하지 않는 어두운 마음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느느웨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요나가 외친 내용을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주지 알맹이가 아니잖아요. 본론은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다음에 내용이 추가가 되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씀인데 요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40일 지나면 니네 무너진다? 이 얘기만 한 거예요. 그것도 하루만. 그런데도 그 결과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하고 우리는 온전치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는 전도하지 않을까?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친족이 믿지 않는데도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셋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확신이 없는 걸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말해봤자 별 소용없다는 그 마귀의 계략에 그냥 꼴딱 넘어간 겁니다. 전해봤자 저 사람은 안 변해요. 전해봤자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것,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해도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전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전해도 소용없으니까 하지 마. 여기에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긍휼과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보기엔 뭐하고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을,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매주 외칩니다. 그러면 아이씨, 흉내라도 내에 대해서 하긴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긍휼이 없습니다. 안 믿으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믿으라고요. 그 얘기만 하고서는 나 했다. 그리고 끝이에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데 우리는 억지로 순종하기 싫습니다. 그래도 존심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버틴단 말이에요. 미국 소매상협회에서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세일즈 퍼슨 얘기하는 거예요. 세일즈맨이 48%가 한번 전화를 하고 포기했답니다. 물건을 사라고요. 25%는 두 번 전화하고 포기했고요. 15%는 세 번 전화해보고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88%의 세일즈만은 한 통이나 세 통의 전화를 해보고 판매를 포기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12%는 끈질기게 전화를 해서 결국 판매를 이뤄내는데요. 놀라운 것이 그 12%의 사람들, 끈질기게 전화하는 사람들의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80%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기장창 될 때까지 전화한 사람이 결국은 세일즈를 이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소수의 몇몇 분이 전도한다고 막 돌아다닙니다. 근데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인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명이나 소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면 내가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나 말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왜 부부가 이혼하게 됐냐면 이 두 부부가 보트를 타고 나갔다가 조난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그 헬기가 와서 구조를 하는데 여자를 먼저 구조를 했습니다. 구조원이.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가 타고 있는데 자기가 타겠다고 그거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자는 거의 죽다가 살아나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자가 이런 믿지 못할 사람을 어떻게 남편을 믿고 사냐고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급박한 순간에 내가 가장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옆에 배우자가 있으시면 한번 쳐다보세요. 누구를 구하시겠습니까? 내가 죽어도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살리시겠냐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입니다. 왜요? 안 믿어주세요? 우리 권사님은? 여러분,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자각한다면 우리는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 한마디 전하지 않는다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왜 도망쳤습니까? 느느회가 망하라고 도망을 쳤기도 했지만 느느회는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소명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을 거기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자입니다. 제가 그러시는 분들 항상 봐요.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가서 보고 제가 결정할게요. 그거는 그때 내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의견이나 나의 어떤 그 뭐 불이익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존심이 조금 상하거나 모양이 조금 빠져도 물질적인 손해가 나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출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손에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 이 선교를 가고 싶으신데 남편이 정말 그 핍박을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 남편한테 멱살도 잡혀봤어요. 진짜로 그랬습니다. 근데 다행히 제가 등치가 커서 이렇게 드시려고 했는데 못 드시더라고요. 잡기만 하시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이 선교를 가고 싶으신데 못 가시는 거예요. 도저히 엄두가 안 납니다. 제가 그분에게 드린 말이 그거였어요.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내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 내일 하시는 분이신데 여름이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여름에 어떻게 시비를 빼요?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분이 선교를 갔다 옵니다. 저는 진짜 얘기 다 하고 이렇게 갔다 온 줄 알았어요. 갔다 오시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일을 그만두셨대요. 너무 그 주임한테 얘기하기가 미안해가지고 아이를 그만두셨대요. 그리고 그냥 선교를 가고 싶으셔서 선교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어떡하냐, 이제 남편한테 또 멱살 잡히게 생겼다.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 오시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나도 이제 일을 구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일터에서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너무 바빠져서 사람이 필요하니까 빨리 나오라고. 내가 지난번보다 더 많이 줄 테니까 나오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선교도 갔다 오고 더 많이 받고 일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순종하면 하나님 축복하고 순종 안 하면 벌 받는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자비 없어져도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순종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고 자신에게 맞춰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시고요. 하나님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맞추실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대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대로 받은 분량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나는 왜 저거 못하지? 이걸로는 절대로 여러분 신앙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셨다면 그것이 적거나 크거나 정말 존경을 받거나 안 받거나 나타났거나 안 나타나거나 충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나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사명 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은사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결과는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일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요.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를 세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된 일에 쓰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은 다르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은사로 하나님께 받아서 쓰임 받는 그 모습이 다를 수는 있어도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충성할 때 그 사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의 몸은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어느 하나 따로 놀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항상 그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허리에 등에 있는 정말 근육 하나만 잘못돼도 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못 서 있습니다. 다리가 있기 때문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사명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명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칭찬과 더 큰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작다고 버려서도 안 되고요. 중요하지 않는다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다 여러분 바울이고 다 사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교회사의 역사는요. 이름이 적히지 않은 수많은 그 성도들이 이래서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수많은 그 증인들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요 나예요. 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 나가 변화돼서 요 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모든 이루어집니다. 요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 여러분 그 일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안 될 거야. 두 쪽 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차별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면 여러분 변화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살리기 위함이지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있으십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허슨 테일러가 어느 날 고국에 들어와서 후배 선교사 후보생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있었답니다. 특히 중국 선교에 관심을 가진 많은 그 선교사 후보생들이 이 허슨 테일러에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선교사로 중국에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도리어 허슨 테일러가 그 후보생들 물어봅니다. 자네들은 왜 중국에 선교를 하고 가기 원하냐고.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일어나서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중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사람이 중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튼 테일러가 그 말을 듣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선교지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일들, 역경과 어려움이 부딪히면 여러분의 지금의 10년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한 선교 후보사가 그러면 선교사님은 어떻게 중국에 선교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허튼 테일러가 이 한마디를 했답니다. 내게 있어서 오직 하나의 동기는 그들을 사랑해서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직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이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으로 가신 그 이유는 여러분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건덕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이미 여러분이 받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에게 소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것이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나 가정이나 관계나 모든 것이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 모습인지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에 맞추려고 주님을 여러분의 형편에 맞추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여러분을 주님의 계획에 맞추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붙드시고 오늘도 그 사명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